시편 38편은 시편 6편 또 32편, 39편, 51편과 130편, 143편과 함께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들은 7대 참회시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37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 하에서 지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지어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다윗이 중한 병에 걸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고통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이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6편이나 32편 또 51편과 함께 오늘 본문 38편도 사무엘하 11장에 언급된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추정합니다. 본문을 통해 보듯이 다윗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큰 고통을 호소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증세를 상처, 악취, 열기, 신음, 탄시, 기력이 쇠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거의 사경에 이르는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3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로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죄책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처럼 중한 병에 걸린 원인이 주의 징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이 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화살이나 주의 손과 같은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하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록 범죄했지만 그 징벌로 인해 좌절하거나 그냥 포기하지 않고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시편 8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85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징계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진노를 일으킨 원인을 자기 죄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또한 밝힙니다. 다윗은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자신의 죄에 있음을 명백히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는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 발병된 질병이 무엇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통과 고난당하는 원인을 자신의 죄로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빗나간 행동과 마음으로 인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지은 자신의 죄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의 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여러 죄, 많은 죄를 염두한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 죄를 바세바를 가늠한 사건과 관련되어 지은 죄라고 추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죄가 아닌 이것과 관련된 죄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신정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은 타국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참여해 지휘하지 않고 저녁 때까지 궁궐에 머물며 저녁 늦게까지 침상에 머물렀습니다. 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가늠하고 욕보이며 임신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이 악행을 감추고자 전쟁에 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이제 자기 아내와 동침시켜는 계교를 꾸몄는데 우리아의 충직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그토록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 적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악을 거듭해서 범했는데 지은 죄들로 인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달은 절규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들로 인한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고백하며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과 증상과 관련해 상세하게 열거하며 묘사합니다. 이어 두 번째 부분으로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자신의 극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일가 친척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신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의 음모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같이 된 자신의 신경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또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철벽을 치고 자신에게서 멀리 돌아섰다고 슬픔을 토로합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 친척들은 모두 다윗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두터운 신뢰와 의리로 영원히 변치 않을 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중한병에 걸려 고통당했을 때 그들은 이내 다윗을 멀리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질병이 혐오스러웠던지 그 질병에서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다윗에게서 가차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만 해도 다윗과 가장 가까운 것처럼 행세했던 그들과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쉽고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의리와 우정을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미련 없이 뒤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사라지게 된다면 인간사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인간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적들이 퍼뜨린 악한 소문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5편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들, 또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새치어밖에 안 되는 짧은 혀이지만 이 혀에 가공할 이력을 아주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키, 또 큰 숯불을 태우는 불에 비유했습니다.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배로 보자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토록 큰 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키가 항해 중에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표류하거나 인해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 역시 아주 작은 불일지라도 마침내는 숲풀과 커다란 산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금해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들의 모함에 대해 듣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5절과 같이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2절인데 다시 한번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을 아뢰며 속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은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15년이라는 생명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자식이 호소할 대상은 아버지이듯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만을 유일한 간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낱낱이 고백하되 죄로 인한 고통으로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고치시며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간구하며 또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